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 이 마지막 모습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주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먼저 모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을 이루었던 사람입니까? 모세는 이집트에서 수백 년간 노예살이를 하던 작은 히브리 민족을 해방시킨 인물입니다. 리더십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루신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모세 개인적으로도 힘든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고생길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집트의 왕으로부터 위협을 받는 것도 모자라서 자기가 해방시키려고 하는 이 민족들에게 늘 불평과 위협을 받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금송아지 사건에서도 크게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구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모세가 얼마나 이 민족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고도 이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서 또다시 불평과 불신앙으로 40년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렇게 40년 광야에서 백성을 이끌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날만 손꼽아 기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신명기 32장 5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주신 사명을 열심히 감당했는지 모르십니까? 여기까지 이 백성 인도한다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실 터인데 마치 모르시는 것처럼 멀리서 보기만 하라고 한 발짝도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 모세의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냥 한 번만 가나안 땅 발만 한번 닿기라도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히스기야 왕도 비슷합니다. 요즘 새벽 기도에 우리 역대야 말씀을 함께 듣고 있으면서 요즘에 등장하고 있는 이 히스기야도 모세처럼 참 훌륭하고 일을 잘했던 인물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역대야 31장 20절 21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14번째 왕입니다. 우상을 부수며 종교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하였습니다. 히스기야 개인으로도 간증이 있습니다. 죽을 뻔하였는데 그 죽을 병에서 하나님이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일도 체험합니다.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삶입니까? 그러나 마지막에 그를 향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충격적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20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했던 왕에게 내려진 예언이 아닙니다. 그렇게도 하나님에게 인정받았던 왕 히스기야에게 내려진 예언인 것입니다. 모세도 그렇고 히스기야도 그렇고 잘 나가다가 단 한 번의 실수가 문제였습니다. 모세는 물을 달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반석을 두 번 내리쳤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하나님을 거역하였다 벌을 받습니다. 히스기야는 단지 바벨론의 이 사신들에게 자기의 이 보물고와 무기고를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그것도 이 사람들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병이 나은 것을 축하해 주기 위해 방문한 것입니다. 그 정도 보여주는 건 별로 큰 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만했다고 대가를 치릅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실 수도 있을 터인데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 그 실수의 대가를 크게 치르게 하십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합니다. 히스기야는 생전에 벌을 받지는 않는다 하여도 온 백성들과 자기 후손들이 큰 고생을 하는 일에 빌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결말을 보면은 평소 이들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들이 얼마나 평소에 잘 해왔는지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더욱 그 한 번의 실수가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그들을 생각할 때 어쩌면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들을 대신해서 변론이라도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이 사람들이 그런 실수를 하긴 하였지만 이런 저런 잘한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유독 삼손에 대해서만은 그런 생각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삼손하면 이 가나안 입성 초기에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사사 중에 한 명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사들과 비교했을 때의 용맹함이 남다릅니다. 수많은 사람을 상대로 혼자 맞서서 싸워 이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자도 맨손으로 찢어 죽일 정도로 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삼손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모습도 마찬가지로 처참했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16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목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을 그렇게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눈이 뽑히고 머리가 다 밀린 채 그들 앞에서 재주나 부리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 얼마나 참담합니까? 그래도 어찌저찌 기둥을 무너뜨리며 그 가운데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고는 하지만 삼손도 그 안에서 같이 그 이방 사람들과 같이 깔려 죽었다라는 사실은 보는 사람들에게 한숨을 쉬게 짓게 만드는 일인 것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칩니다. 사사기 16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20년간이나 사사로 있었던 사람의 마지막 장래가 너무도 소박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나누었던 이 모세나 히스기야의 경우들과 생각이 다른 것은 삼손을 생각하면 삼손을 위해서는 해줄 만한 변론이 별로 떠오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의 평소 행실이 어떠했습니까? 삼손이 어쩌다 힘을 잃고 잡혔는지 아는 사람은 삼손은 뿌린 대로 거두었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삼손은 자기를 돌이켜 보았을 때 다르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연결짓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삼손이 마지막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내용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먼저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고 있습니다. 원문의 뜻으로는 기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그래서 개역개정과 다르게 새번역이나 공동번역 개정판에서는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하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보통 선처를 구할 때 선처의 근거로 이것 때문에 좀 선처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이 목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는 자기 반성과 사과의 말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합당한 보상을 해야 될 것이고 합의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뉘우침에 대한 이 앞으로 이 개선의 여지가 또한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과 함께 보게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전에도 같은 잘못을 저질렀는지, 어떻게든 선처를 받으려면 이전에는 착한 일을 행한 그러한 것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재산을 반이나 들고 나가서 다 말아먹고 거지가 되어 돌아왔던 그 둘째 아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 앞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기억 속에서 자신이 저질렀던 그 불효 막심했던 잘못을 다시 끄집어낸다고 생각한다면 자신도 부끄럽고 아버지의 화만 돋굴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말 대신에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라는 말부터 시작하면서 아버지를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잊어달라고 구하거나 용서부터 먼저 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간청을 시작해도 들어줄랑 말랑일 터인데 무슨 낯으로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먼저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는 정말 염치도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잘못한 일은 하나도 기억을 못하는 것입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함께 이 삼손을 위한 핑곗거리들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모세를 위해서 변론하고 히스기야를 위해서 잘했던 일을 찾아주는 그러한 생각해 주는 것들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만약 내가 삼손이었다면 이라는 생각으로 삼손의 입장에서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것도 안 되면 보통 우리가 내가 잘못을 했을 때에 내가 잘못한 그 이유에 대해서 합당한 근거를 찾고, 아니면 내가 잘한 일이라도 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해 애쓰게 되는 것처럼 우리 삼손을 위해서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핑곗거리를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삼손의 탄생부터 생각해 봅니다. 삼손은 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이나 블레셋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았던 때입니다. 단 지파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집안에 아이가 없었습니다. 사사기 13장 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고지하여 주셨던 것 같지 않습니까? 마치 엘가나의 집에 사무엘을 보내실 때처럼, 세례요한이나 예수님처럼 이제 이 태어날 아이는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특별한 사명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쳐지는 나실인으로 자라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삼손에게 복을 주십니다. 사사기 13장 24절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기서 이 삼손의 이 출신 지파가 단지파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나 괴롭혔던 이 블레셋 사람들의 본거지는 이 가나안 지역에서 서쪽 해안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이 여호수아의 이 지도하에서 가나안 땅에 정복해 들어오게 될 때에 지파별로 이 정복해야 할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 이 지역을 가운데 두고 위쪽으로는 단지파의 지역이 있고, 그리고 내륙 쪽으로는 유다 지파가의 이 그러니까 결국 블레셋 지파를 감싸고 있는 지파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감싸고 있는 지파들이 단지파와 유다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과 유다는 블레셋과 싸울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는 지파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9장 40절 4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과연 이 단지파는 블레셋 사람을 정복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단지파는 이 정복 전쟁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대목이 이어서 나오는데 여호수아 19장 47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이 개역개정에서는 단 자손의 경계가 확장되었으니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다른 번역에서는 뉘앙스가 다릅니다. 새번역과 같은 곳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을 잃었을 때에 레셈까지 올라갔다. 땅을 확장한 것이 아니라 땅을 잃어버리고 배분받은 땅을 잃어버리고 다른 땅으로 확장해서 올라갔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단지파는 블레셋을 정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해안 지역이 아닌 반대쪽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단지파는 실패하였고 이로 인해 온 이스라엘이 40년간이나 블레셋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단지파에서 사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실 때 이 단지파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사기 1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술이나 또 부정한 것을 금지하고 머리카락도 자르지 않게 하시는데, 보면은 이 본래 가나안 지역의 문화가 포금과 단발이 이 문화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비옥합니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나는 포도인데 그 포도로 만드는 포도주는 또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단호하게 금지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삼손을 어려서부터 이 가나안의 문화를 금지하든 단호하게 금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고, 또 가정에서는 경건하게 양육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며 자랍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들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삼손을 위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블레셋과의 이 숙명적인 싸움을 위해 단지파에 하나님께서 삼손을 보내셨습니다. 나시린으로 특별한 관리 가운데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의 주어가 삼손이나 마누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삼손이 가지고 있는 기질과 그 성품은 어떠합니까?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간섭이 없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성에게 집착하거나 했던 그 모습을 보면 어쩌면 그 반대작용으로 나타난 현상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충분히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의 이 사사활동에 대해서도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13장 25절 말씀에 아까 읽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마하네단이라는 장소는 단지파의 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는 전투를 위해서, 이 블레셋과 전투하기 위해서 민병대들이 모이는 장소다라는 겁니다. 군인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블레셋을 대항하기 위해 병사를 모으는 장소에서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라는 말씀으로도 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삼손은 어떻게 싸웁니까? 사사기 14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딤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마음에 드는 블레셋 여자를 만납니다.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 싸움을 해야 되는 사람이. 그리고는 그 여인을 아내로 맞겠다고 집에 돌아가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부모가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겠습니까? 어떻게 얻었고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이 아들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오히려 블레셋 아내를 얻겠다니 무슨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였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14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 철없는 아들이 여자의 눈이 멀어서 정욕에 따라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인 줄로만 알았는데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참 놀랍기만 합니다. 이후의 과정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삼손의 부모도 결국 설득이 되어서 여인이 있는 딤나로 같이 갑니다. 그 가는 길에 사자를 만나게 되는데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다시 그 여인을 맞이하러 삼손이 딤나로 찾아가게 될 때에 그 사자의 시체에서 꿀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딤나에서는 삼손과 이 딤나의 여인의 그 결혼 잔치가 열리는데 삼손은 이 잔치에 참가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기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내는 수수께끼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그 질문에 그 수수께끼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3일 동안이나 답을 못하고 끙끙대다가 결국 이 여인을 협박하게 됩니다. 협박을 받은 여인은 이제 삼손에게 나아가서 삼손을 조르고 졸라 결국 정답을 얻어내고야 맙니다. 삼손은 내기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빌미로 삼아서 블레셋 사람을 상대합니다. 사사기 14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본래 그의 계획에서는 틀어졌던 모양입니다. 화가 단단히 나서 돌아갔으니 말입니다. 내기에서 지고 홧김에 저지르는 일처럼 보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싸움은 너무 구질구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사로서의 삼손을 생각할 때에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삼손이 혼자였다라는 점입니다. 앞서 마하네단이라는 이 민병대가 모이는 진을 언급했는데 하지만 삼손의 싸움은 늘 혼자입니다. 누구 하나 옆에서 거드는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삼손이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에단 바위 틈에 숨어 있을 때의 일입니다. 사사기 1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내놓으라고 유다 사람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유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15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 사람 3천명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다른 누구도 아닌 동족 유다입니다. 3천명이나 데리고 와서 삼손을 편들어주지는 못할 망정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려 합니다. 어느 누구도 삼손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을 넘겨주려 하는 이 유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동족에게 배신당해 보내지면서도 이들과는 싸우고 싶지 않다 하는 이 삼손의 마음이 참 깊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삼손을 위한 핑계를 대보려고 합니다. 분명 삼손을 생각할 때에 여성의 약한 것은 인정합니다. 속도 좁고 성질도 사납고 인내심도 별로 없는 것 같아 이런 것은 부인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삼손을 지으셨고 그의 가정 환경과 어려서부터의 경건 교육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주관하셨다라는 것 또한 분명히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삼손의 싸움이 여성에 대한 집착과 시비 때문에 힘자랑하고 행패 부리는 것 같이 보이긴 하였지만 어쩔 때는 또 몰래 여우 꼬리에 불을 붙여 밭을 태우거나 성문짝, 문설주, 문빗장이나 몰래 빼어서 도망하는 별 볼 일 없는 싸움이나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였지만 역시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삼손을 인도하셨고 삼손의 힘의 원천도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사로서의 인망도 참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라는 사람이 싸우는 모습이 영 못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떠합니까? 아무도 함께 해주지 않는 삼손으로서는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었을까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혜건 교수는 삼손의 싸움 방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블레셋 여인과의 엮임을 통해 블레셋 사람들과 분쟁을 일으키고 블레셋 사람들을 타격하고 공격하다가 철수하는 방식이다. 삼손이 나름 혼자 싸우는 전략인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은 그 가운데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싸움에 엮이지 않도록 최대한 혼자서 이 모든 싸움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십니까?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은 계속 삼손의 편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족들은 삼손을 묶었지만 하나님은 그 줄이 순식간에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아무도 삼손의 곁을 지켜주지 않았지만 그 나귀의 턱뼈 같은 보잘것없는 무기로도 1,000명이나 되는 적을 죽이며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삼손이 목이 말라 죽겠다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옆에서 물을 터뜨려 그를 구해주십니다.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그 샘의 이름을 엔학골에 부르짖은 자의 샘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삼손의 그 부르짖는 기도를 다 들어주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위태위태한 방식이 삼손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삼손은 들릴라라 하는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인질이 되어 여인의 졸음 앞에 결국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립니다. 우리 사사기 16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의 언약을 소홀히 여겼으니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6장 19절 말씀에 이 삼손이 머리털이 다 밀리게 되고 힘이 없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삼손은 무기력하게 되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 눈이 뽑히고 끌려가서 맷돌을 끌어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눈이 뽑혀서 앞도 보이지 않고 힘도 다 빠져나간 그 삼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 앞에 서서 겨우 기둥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고 있는 그 삼손에게로 함께 돌아가 보겠습니다. 비록 자기가 지은 그 큰 잘못으로 인해 이 지경까지 처하긴 하였지만 우리도 함께 그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위해 변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삼손이 여인에 대해 약한 것에 대해서는 물론 삼손 본인의 잘못이 가장 크겠지만 뱃속에서부터 삼손의 모든 것을 간섭하셨던 그 하나님께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으시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약점도 하나님 참조해 달라고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0년이나 사사로 있으면서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혼자 싸우는 방식을 고수하였습니다. 그런 기이한 싸움 방식에 아무도 호응해 주거나 도와주지 않고 심지어는 동족이 자신을 넘겨버리는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그 삼손을 하나님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우리는 바랄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생각해 주실만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이 김혜곤 교수의 번역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의 처지를 돌아봐 주옵소서. 이번 한 번만 더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뽑아버린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 한번 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처지를 돌아봐 주시고 외면하거나 안 된다 하지 않으시고 그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삼손은 20년간 죽였던 블레셋 사람들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삼손을 보면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제가 설교 시작할 때부터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감기에 심하게 걸렸습니다. 물론 이 감기에 걸린 것에 대해서 제가 저를 스스로 돌이켜봤을 때 제 실수가 가장 큽니다. 컨디션 조절을 잘 못한 것이죠. 진작에 병원에 가서 약을 먹든가 어쨌든 대처를 해서 오늘 저녁에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단에 서기 전에 저도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나로 한 번만 힘을 주사. 목이 이 상태가 이래도 한 번만 좀 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 잘못이지만 그렇게 구하게 되는 건 말입니다. 나의 신앙을 돌이켜보면 부끄럽고 지금의 내 어려움은 내 잘못이고 심지어 나의 죄의 결과인 것만 같아 보여도 감히 하나님께 나를 생각해달라고 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나의 어린 시절 가정 형편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연약한 기질, 성품, 모난 성품과 나의 건강 상태까지 하나님 다 기억하여 주시고 참조하여 주십시오. 구할 수 있습니다. 거듭된 불운과 실패가 있을 때면 어쩌면 나를 이렇게 극한까지 몰아가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라고 요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하고 구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열심히 믿음 지키며 살았습니다. 소명감 가지고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고 구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한 번의 유혹 앞에 그만 넘어져 버렸고 알량한 나의 자존심이나 지키려고, 나의 이 유익이나 지키려고 거짓을 행하거나 불의를 행하여 주님 앞에 부끄럽기만 할 때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처지를 돌아봐 주셔서 나를 도와주실 만한 근거를 하나라도 주님 찾아주십시오 하고 우리는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이유가 있어야지만 도와주시는 분이십니까? 잠시 삼손이 머리털을 밀렸을 때와 기둥을 무너뜨릴 때의 그 시간 간격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2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질문은 이것입니다. 수십 년간 길렀을 그 삼손의 머리가 얼마나 많이 길렀겠습니까? 그런데 그 긴 머리털이 밀리고 힘이 사라졌습니다. 과연 그의 머리털이 얼마나 자라야 힘이 돌아오겠습니까? 그의 머리털이 과연 얼마나 자라야 그 두 기둥을 무너뜨릴 만한 힘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그마치 20년이나 블레셋을 괴롭혔다 하는 삼손이 잡힌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삼손을 잡게 해주신 분이 이 다곤 신이라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기뻐서 제사를 드리는데 굳이 시간 조금 더 길게 잡고, 아 그럼 한 달 후에 아니면 뭐 몇 달 후에 예배를 드리자, 제사를 드리자, 그렇게 굳이 시간을 끌지는 않았을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삼손의 머리털은 조금밖에 자라지 않았어도 그가 힘을 발휘하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일에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머리털은 조금만 자랐어도 그가 그 두 기둥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얻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의 처지를 돌아봐 주옵소서. 이번 한 번만 더 나를 강하게 하사 하고 기도할 때에 나의 처지를 돌아보아 주셔서 부디 나를 도와주실 만한 근거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실 리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고 딱 한 번만 도와주실 리도 없습니다. 몇 번이고 여전히 나를 생각하시고 나의 연약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다 덮고도 남을 사랑으로 내게 응답하실, 나에게 힘 주실 그 하나님 믿고 올해 힘차게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하지만 삼손이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처지를 살펴보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넉넉히 힘주실,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우리 하나님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